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어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영내 번영을 구축하며 세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책임을 우리와 공동으로 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의 이 같은 제안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온 중국이 지난달 20일 라이 총통 취임 직후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양측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라이 총통은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독립국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타이완을 합병하려는 중국의 야망은 그들의 국가정책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타이완의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 WHO 가입 금지 등을 통해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왔으며 타이완은 현재 오직 12개 정부로부터만 공식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국제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주권국이자 독립국가라면서 중국은 타이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단시간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양측의 휴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확신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희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는 힘겨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타결을 위해서는 하마스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11일 보내온 수정안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단계 휴전안과 많이 달라졌으며 일부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휴전안은 1단계로 6주간의 일시 휴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2단계로 일부 인질 맞교환과 생존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의 영구 철수, 마지막 단계로 가자지구 재건과 사망 인질 시신의 송환 이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석방되지 못한 120명가량의 하마스 억류인질 중 생존자 수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명확한 입장과 가자지구에서의 완전한 철수, 가자지구 재건과 봉쇄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진행된 휴전 협상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국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겨냥한 로켓 공격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가 방금 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40발가량의 발사체를 쐈다며 방공망이 여러 발의 발사체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언급 없이 5개의 의심스러운 공중표적이 식별됐으며 군 방공망이 이 중 3개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맨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북쪽 접경지역 안보를 회복할 것이라며 무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측 간 국경 분쟁 완화를 위해 올해 초 프랑스가 제시한 로드맵 추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레바논에도 협력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 기지 9곳을 겨냥해 로켓과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공격이 어제 헤즈볼라가 감행한 최소 8건의 공격에 이어 이루어졌다며 같은 날 밤 사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지휘통제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지휘관 탈렙 압둘라가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국제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선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후티 반군이 아덴만으로 두 발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팔라우 선적 우크라이나 소유 폴란드 운영 벌크선 MV 베르베나호를 타격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고 선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임박설 속에 김일성 광장에 무대 추정 대형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흰색 대형 구조물이 포착돼 주목됐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이번에는 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외빈 숙소로 사용되는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붉은 물체가 나타났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형 구조물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13일자 플래닛 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광장 연단 바로 앞 계단 부근에 전에 없는 긴 테두리 형태의 외벽이 쳐진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외벽은 가로 약 80m, 세로 약 20m이며 외벽 안 면적은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로 추정되는데 외벽 안쪽으로 자재로 보이는 흰색과 검은색 물체들이 늘어선 모습이 다수 보입니다. 특히 이 외벽 안 공간 정중앙, 즉 연단 쪽 계단 바로 앞에는 무대 형태의 검은색 물체도 보입니다. 또한 대형 외벽 바로 앞에도 그보다 작은 가로 약 30m, 세로 20m 크기의 외벽이 쳐진 또 다른 사각형 형태의 대형 구조물도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그 용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호 혹은 환영인파용 시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 위성사진 포착됐던 광장 북쪽의 내각종합청사 건물과 남쪽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 빼곡히 쌓여있던 흰색 자재들도 13일자 위성사진에는 일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이곳에서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최근 며칠 사이에 김일성 광장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 9일과 1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에서 흰색 구조물과 자재가 대거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거나 열병식을 진행할 경우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열병식이나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행사를 앞두고 사전 연습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 정상이나 해외 귀빈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숙소로 활용되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13일 새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곳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13일자 위성사진에서 영빈관에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주변으로 전에 볼 수 없는 붉은색 형태가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붉은색 물체의 정체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이 일대에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움직임이라 주목됩니다. 백화원 영빈관은 평양의 외국 귀빈 전용 숙소로 과거 2000년 김대중, 2006년 노무현, 2018년 문재인 등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이곳에 묵었으며 남북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 1994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2009년 빌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 당시 이곳을 숙소로 제공받았으며 2001년 장쩌민 중국 주석,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도 북한을 방문해 이곳을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9년 북한을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금수산 궁전 인근에 새로 지은 금수산 영빈관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러시아 양국 관계는 설린 외교 관계가 아닌 기회주의적 협력 관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3일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aligning more and more. We have seen how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또 다른 유형의 군사적 지원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을 봤다면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철도 차량에 실려 우크라이나 최전선 러시아군에 바로 전달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제공한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러시아는 기술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나 핵 프로그램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turn, Russia is sharing technology, supporting North Korea's missile programs.
푸틴 방북설과 관련해선 이번 방북은 단지 권위주의 세력인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옹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visit just demonstrates how authoritarian powers, North Korea and Russia are working together, supporting each other.
이어 이것이 또한 나토가 한국을 포함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AP4와 논의할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발표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사이버, 기술, 해양 안보 분야가 공통 관심사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too early to announce exactly what the decisions will be, but issues related to cyber, technology, maritime security.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AP4 정상들을 처음 초청한 이래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방북과 관련해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우호적인 국가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는 그 누구의 우려사항도 아니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 EU는 북러 두 나라 협력은 설린 우호 관계가 아닌 기회주의적 협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터 스타누 EU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의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정치적 또는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기회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최근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은폐하기 위해 UN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 일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북한제 탄도미사일들을 최소 여러 발 사용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난 직후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화된 북러 간 협력이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3일 BOE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that Russia and North Korea might be broadening and deepening their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더 나아가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개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과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를 전후한 시점 북한 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key question is, at least in the public domain, there doesn't seem to be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
이어 그러나 김정은이 극동 지역을 순방할 당시 방문했던 기지, 시설 등을 살펴보면 그가 러시아 측에 매우 흥미로운 쇼핑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일정이 우주와 군사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기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최신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전략 핵 잠수함 등이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협력이 전례 없다며 새로운 북러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at it is, what is the nature of this new relationship? What is Putin providing to Kim?
이는 영내 군사적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준을 크게 높이고 이에 따라 영내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짚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교한 무기 기술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 idea what Putin has promised Kim. And there is so much sophisticated technology.
이어 만약 푸틴이 김정은에게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땐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이 태평양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전투기와 탱크, 포 등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과 군사 지원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북러 간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현재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I think in response to the possibility of enhanced North Korean ability to pose a danger.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진 상원 의원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적국들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12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과거 공격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북러 협력은 특히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임박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푸틴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매우 필요한 군수품과 기타 방어 역량을 더해주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과 기타 첨단 방어 능력을 지원한 선진 군사 기술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뒤엎으려는 핵무장 적국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부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UA는 백악관의 리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임박설에 대한 FUA의 논평 요청에 어느 나라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치는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수송한 러시아 선박을 비롯해 50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앞서 미국과 한국의 제재도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13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운송한 레이디 알과 앙가라 호를 제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과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7개국 G7 파트너들과 협력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기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50개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한 선박 두 척이라는 설명과 함께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를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G7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위반하는 데 쓰이는 그림자 유조 선단 선박 네 척, 러시아 보험사와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 운영업체, 러시아 군수 부문의 탄약과 기계류, 마이크로 전자제품, 물류 등을 공급한 업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등 러시아 금융기관들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 중에는 중국, 이스라엘, 키르기스탄, 튀르키예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푸틴은 반드시 패배해야 하며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제재가 푸틴의 전쟁 자금에 필요한 수입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2천 개 이상의 러시아 관련 개인과 법인을 제재했다며 러시아의 대영국 수출은 99% 감소했고 영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영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이들 선박이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에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도 2022년 5월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를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과정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두 척의 선박 중 한 척을 앙가라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B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올해 2월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 머물고 있는 앙가라호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4월 25일 영국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앙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동부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지난달 17일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에 관여한 북한 및 러시아 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북한의 백양산 해운과 이런 운송에 관여한 선박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 보스토니치항 터미널 운영사, 보스토치나야 항만회사, 토플리보 벙커링, 그리고 토플리보 벙커링의 이사인 알렉사이 미할로비치 보르토니코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고 앞으로 10년 동안 훈련과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이탈리아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새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양자협정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무기와 군용장비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군사적 지원과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위해 양측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상당한 군사력과 강력한 역량,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우크라이나 방어와 향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 및 방위군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물자와 훈련 및 자문, 정보, 보안, 방위산업, 제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다층적 통합 대공 방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능력을 지원하고 항공 역량 현대화 및 해군 전력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보호 역량 및 복구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능력 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전투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탐지와 조기 경보 및 적시 자원 분배 개선을 비롯해 나토와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및 교리, 조직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군을 직접 활용하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양자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양자협정 체결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신뢰할 수 있는 방위 및 억제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going to help ensure that Ukraine can do both. Not by sending American troops to fight in Ukraine, but by providing weapons.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방어와 재건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군을 파견하는 대신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유럽과 미국의 기지에서 용감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계속 훈련시키고 나토 기준에 맞춰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기반에 투자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푸틴이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taken three major steps at the G7 that collectively show Putin we cannot wait us out.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주요 조치로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정 체결을 꼽았고 두 번째로 동결된 러시아 국영자산 중 5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이날 G7 정상회의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전쟁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노력을 방해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력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제재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력한 조치이며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위한 더욱 강력한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 나토, G7을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This is an agreement on steps to guarantee sustainable peace and therefore it benefits everyone in the world.
그러면서 이번 안보 협정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합의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실질적인 글로벌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 핵폐쇄 조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핵폐쇄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3일 지난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전략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핵 역량을 키워가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 concern in the U.S. strategic communit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전략 공동체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핵 전력 증강 문제라면서 중국의 핵 역량 강화에 대응해 미국이 실전 배치할 핵탄두를 늘려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세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지하 격납고 사일로 300개 이상을 짓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중국이 사일로 전체에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총 핵무기 수는 현재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 수와 비슷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We know that China'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ree big new ICBM.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에 따라 실전 배치 핵탄두가 1550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프라네이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미국의 핵태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의식한 움직임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백철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분명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핵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며 보유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책 전문가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우리가 가장 많이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과거 30여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플랫폼이나 무기체계 자체에선 실제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핵태세 조정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most of these changes are aimed at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군비통제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중러가 회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점차 군비통제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은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있던 핵통제조약인 뉴 스타트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중단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도 그동안 제한됐던 핵무기 역량 강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6년 2월 만료되는 뉴 스타트 조약의 연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러시아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이론적으로 미국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반적인 핵태세 조정이 미국의 대북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낮게 봤습니다. 브루스 백톨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전략적 필요성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을 쉽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미국 핵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저장고가 1991년 이후로 현대화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가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면서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영구적인 한반도 배치와 같은 조치도 궁극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을 한국에 보낸 건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며 미국 워싱턴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당 잠수함들은 워싱턴주 해역에서 북한을 목표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id send a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o the port in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선 많이 적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대비해 놓은 기존 역량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핵무장한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전구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저위력 핵무기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 핵이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보다는 핵탄두가 탑재된 전략 폭격기를 더 자주 전개하는 것이 대북 억지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지출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방송의 역할을 지지하고 이들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5 회기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세출위는 이날 법안과 함께 위원회가 법안에 담긴 조치를 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명시한 일종의 법안 성명서인 법안 보고서도 채택하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의 최종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앞서 국무소위원회가 가결한 내용 그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방송 역할의 중요성이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의 7043조 D항 2목은 이 조항에 따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대북 방송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 방송과 자유 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가 2025 회기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예산 제한 조치의 한 근거로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3년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된 WHO의 새 집행이사국 10개 나라에 포함됐었습니다. 앞서 새추리 국무소에는 지난 4일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기연도 국무지출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으며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거래에 관여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으로는 33억 달러가 책정됐고 중국의 악성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부 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전 회기연도 예산 수준에서 76억 달러, 즉 11% 삭감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 규모보다는 123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아직 국무지출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등 국제 무대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탈북 청년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적극 옹호하는 기여자로 활동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회의,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에서 평양 출신의 탈북 청년 김금혁 씨가 발언합니다.
Please stand on side of the North Korean people, not the dictatorship.
김 씨는 10여 분에 걸쳐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고 핵무기와 미사일처럼 북한 주민들의 권리에도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탈북 뒤 한국 등 자유세계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탈북 인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엔 지난해부터 김 씨 포함해 최근 콜롬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서연 씨, 부시연구소의 조셉 김 연구원, 김일혁 한반도 청년미래 포럼 북한인권 전담 매니저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선 영국의회에 근무하는 티모시 조 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북한 당국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DPRK authorities haven't decreased. They have only increased.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의 부대 행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와 오슬로 자유포럼 등 국제 민간 행사에도 대학생 맹효심 씨를 비롯해 탈북 청년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김미연 씨와 변호사 임철 씨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명이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를 결성한 뒤 미국 관리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대학과 기관을 방문해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는 탈북 청년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국제무대에 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링크의 북한 주민 옹호 펠로로 지난달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증언하고 국무부 관리들을 면담했던 대학생 릴리 조 씨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이 이제 그 탈북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 행운스럽게도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명감.
탈북 청년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하도록 돕는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링크와 FSI 등 민간단체가 탈북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뿐 아니라 리더, 국제활동가로 성장토록 꾸준히 돕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링크의 애드보커시 펠로 프로그램 2기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체인지 메이커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학업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링글리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등 8개 국어로 출간된 회고록 11살의 유서의 저자로 지난해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영국의 국제 앰네스티 런던 지부에서 증언했던 김은주 씨는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영어라며 FSI 같은 단체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자신감도 생겨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변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어 스피치를 이제 국제사회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향 강화라는 게 영어 능력을 통해서 영어 스피치의 능력이 향상되어서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우리가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는 그런 역할의 전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국에선 FSI로 불리는 탈북민 글로벌 교육센터, 미국에선 링크, 솔트, 에녹, 카슴 등이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거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는 해마다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년들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탈북 청년들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미래의 주역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링크의 크리스송 부국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탈북인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그 포텐셜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걸 같이 돕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북한을 변화시키시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멘토십도 진행하고 영어 그런 교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는 이러한 지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에 터너 특사가 지난 4일 시카고에서 열린 한 북한인권 행사에 참석해 탈북민들이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줄 것을 한인사회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I think that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voices and or share their stories and to amplify their voices.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언젠가 우리 생애 언젠가 바라건대 북한으로 돌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의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언어와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의 증언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추세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and has a very positive effect in terms of calling attention to the human.
이어 개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면서 어떻게 증언이 명료하고 언어가 잘 통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은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은주 씨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뒤 겪는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자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이 공허함은 이제 더 커지고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증언이 중요한 것만큼 이 증언하시는 분들의 대한 그런 세심한 케어가 제 자신을 겪으면서 그냥 느낀 건데 진짜 필요하겠구나. 좀 NGO나 이런 데서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은주 씨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체 또는 정부 관리들이 탈북 청년들과 꾸준히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용기를 북돋을 때 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은 최저가 20도, 최고 27도, 안주 최저 19도, 최고 27도, 남포 최저 19도, 최고 26도입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19도, 최고 28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20도, 최고 26도, 사리원 최저 20도, 최고 27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계속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1도. 장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3도, 최고 22도. 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3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 최저 20도, 최고 30도. 평강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7, 최고 24. 청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 최고 22. 선봉 흐리고 비, 최저 15도, 최고 2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용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국제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선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후티 반군이 아덴만으로 두 발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팔라우 선적 우크라이나 소유 폴란드 운영 벌크선 MV 베르베나호를 타격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선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원은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필리핀 시 탑재 항공기에 의해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연합군 함정으로 이송됐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베르베나호는 최근 말레이시아에 정박했었으며 건설 자재를 싣고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이날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대공 감시 장치 한 기를 파괴했으며 홍해상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한 기와 수상무인정 한 척, 경비정 한 척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영내 미군과 연합군 함정 상선들의 이 같은 조치들이 임박한 위험으로 판단해 대응한 것이었으며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국과 연합국 함정과 상선들을 위해 국제수역을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는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밝혔습니다. IAEA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보낸 기밀보고서에서 이란은 6월 9일과 10일 통보에서 포르도 핵연료 농축공장 1호기에 3에서 4주에 걸쳐 각각 174기의 IR-6 원심분리기를 탑재한 캐스케이드 8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스케이드란 원심분리기들을 일렬로 연결한 설비를 말합니다. IAEA는 또 지난 11일 이 시설에 2기의 캐스케이드 설치가 완료됐으며 4기가 추가 설치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포르도 핵시설이 이전까지 8기의 캐스케이드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설치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이 나탄즈 핵시설에도 18기의 캐스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는 지난 6일 이란이 IAEA 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핵사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 일부 해제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지만 2018년 미국이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하자 이에 대응해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 등지에서 우라늄 235를 최대 60% 수준으로 농축한 육불화 우라늄 생산량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IAEA는 이란이 이에 대한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칠 경우 핵탄두 3기를 제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14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3발의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과 1발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10발의 KH-101-555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순항미사일 7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격이 우크라이나 내 7개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17개는 모두 요격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한편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들 중 87개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남부 크림반도 점령지에서 1기, 로스토프 상공에서 70기, 쿠르스크와 보로네즈에서 각각 6기, 볼고그라드와 벨고로드 지역에서 각각 2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3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새 전선이 형성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점령지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를 휴전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건은 매우 간단하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자포리자 그리고 남부 흑해연안 헤르손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하고 이 지역으로부터 실제 철군을 시작하며 나토 가입 계획 포기를 공식 발표하는 즉시 우리는 같은 시간에 휴전하고 협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 약 100개국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